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쥐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욥을 하나님께 송사하였고 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말씀드렸지요. 또 시험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 안에 이런 사단이 송사할 거리 바로 죄성, 악이 없으면 사단이 나를 시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더더욱 육체일로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면 사단은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많은 시험과 환난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욥과 같이 마음 안에 비질리가 있을 때 사단은 어찌하든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또 올무를 놓는 것도 말씀을 드렸으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 또 시험하시는 이런 더 큰 차원의 높은 차원의 시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욥이 축복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욥의 소유물을 거두어 시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쉽게 변개하여 축복받고 응답받을 때만 감사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보다 사단이 나를 잘 알고 있다면 안 돼요. 자, 영의 사람, 진리의 마음을 사단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깊은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구나, 영의 마음이구나 라는 거는 알지만 그의 깊은 선과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단이. 그러나 비진리가 가득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다 안다고요. 아, 무엇이 문제야? 어떤 부분이 약하지? 어떤 걸로 걸고 넘어지면 넘어질 거야? 사단이 나를 그렇게 훤히 꿰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밥이 되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속성, 사람의 약한 것,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이내 불평,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욥의 행함은 사단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욥의 마음을 아시지만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셨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물질로 심한 연단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도 아시고 또 사단도 얼핏 알고 있었지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하시며 욥의 소유물 전부를 사단에게 붙이셨습니다. 그 소유물 안에는 모든 물질은 물론 그의 자녀들까지 포함됩니다. 욥이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녀가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단이 욥의 소유물로 시험한 다음에는 또 몸을 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 때는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욥기 1장 13절부터 15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했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 중 제일 큰 아들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욥기간의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자녀들은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의 사랑이 아니라 썩어질 육의 사랑이었지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또 악한 사람도 할 줄 압니다. 먼저 받아야 주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베푸는 사랑이지요.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를 좋아하고 서로 유익이 맞는 사람끼리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섬기며 사랑해야 참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왜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이는 뒤편에 나오는 욥의 아내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욥의 몸을 쳤을 때 그의 아내가 참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악한 어머니의 성품을 닮았다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 욥은 항상 자녀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자란 집에서 부리는 종을 의미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일을 하던 하인들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가축으로 키우면서 이것이 바로 생계 유지인 것이고 이것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에 풀어놓고 가축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축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이렇게 시험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전히 회복되거나 보다 나은 상태로 축복을 받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경우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더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기까지 절대로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인간 경작을 받는 섭리를 잘 모르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바랄 뿐이지 인간 경작을 받기까지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변화되기 위한 연단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듯이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온 영으로 힘차게 순종함에 달려가면 세상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 자주 겪는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대부분 지킴받고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과 연단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인간 경쟁을 받고 있고 또 아직 우리가 아버지 앞에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다라고 자랑하고 자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성결되기 위한 연단도 필요한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주변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요. 또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나오지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잘못도 아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세상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 속에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험이 아예 없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여러분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면 시험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때로는 시험이라는 걸 알았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올 수 있다라는 것, 또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쳐 가시면 돼요. 아, 나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하고 주변을 탓하다가는 시험을 통한 더 변화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천국 가게까지 인간 경작을 받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시험과 연단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이방인을 주관하여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킴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잘못이 있어 하나님의 지킴을 받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 회개하면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재물에 해를 끼쳤다는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비보를 전합니다. 욥기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와서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합니다. 첫 번째 재앙 중에도 한 종이 죽지 않고 살아서 왔고, 지금 두 번째 재앙 중에도 다른 종 하나가 살아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벌어진 상황을 욥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어떤 시험과 연단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렇게 지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기에 지켜주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그 기도로 지킴받을 수도 있지요. 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간증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대형 교통사고로 자동차는 폐차해야 했지만 그 안에 탄 만민의 성도님들은 지킴받은 간증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큰 사고, 어떤 사고를 당해도 사고를 피해가면 가장 좋겠죠.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고로 인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우칠 수 있었으니 사고가 필요했다 한다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의 양떼이기에 사고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많은 간증들, 이 또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첫 번째 재앙 소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욥의 양과 종을 살라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무리 250인도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 소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은 아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끌어내렸지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불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가 친히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증거들을 주셨기에 굳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이러한 이적을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욥의 이러한 재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 큰 집과 공장을 지었으나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거나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산불이 나거나 큰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내셨나 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때로는 자연재해 또 인재인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자연재해 중에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고 공의를 어겼기 때문에 그만한 재앙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재앙 속에서도 지킴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는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재앙이 내게서 상관없는 것이지요. 자, 천재지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지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성령님이 미리 마음에 주관해 주셔서 가뭄이나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작물을 심어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이런 그 뭐 벌레를 통해 해충으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도 많이 농작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비료들이라든가 약품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킴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의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막 초창기에 부흥성회를 가셨던 지방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부흥성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내년에는 이런 이런 농작물을 심어라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들이 심지 않은 농작물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년에 심을 농작물은 올해는 이게 너무 헐값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걸 심으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분들은 그 다음에 크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농작물 가격이 떨어져 사람들이 그거를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한 분들은 다음에 이 농작물 가격이 올라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예가 실제로 이 재단 안에 당회장님의 사역 안에 있는데요.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같은 농사, 뭐 벼농사만 계속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농작물을 바꿔가면서 또 유익에 따라 심을 때에 이렇게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농작물을 그때그때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농작물을 심던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장님의 환장 기도를 농작물에 틀어줬더니 이 내 옆집 논밭보다 더 튼실한 열매들로 거두는 간증도 얼마나 많고 단물을 뿌려줬더니 이 농작물이 아주 쑥쑥 잘 자라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간, 목자의 공간 안에 축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똑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킴받고 손해를 받을 것을 손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또 복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목자 공간 안에 있으므로 병원 가지 않고 아프지 않는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느끼셔야 돼요. 약값 안 들죠. 병원비 안 들죠. 고생하지 않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물질적으로도 지킴받고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잊고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내 주변에 내가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재앙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자녀들은 지킴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이 욥의 재앙 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산을 잃은 이러한 사건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일들도 많이 있죠. 바로 화재 가운데서도 지킴받은 간증입니다. 자, 가게가 위치한 주변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이 계속해서 타들어왔는데 그 불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있는 가게 옆까지 와서 멈출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게의 주변까지 불이 탔는데 우리 성도님의 가게 와서는 멈추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주 말에 금요일에 산불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마음 쓰셨겠고 혹여 그 지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고 같이 기도하셨을 줄 아는데요. 저도 오늘 교회 오면서 벌써 이제 두 가정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울진에 우리 성도님의 가족이 살고 계시는 거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불이 집 앞까지 왔는데 지킴받은 거예요. 자, 상세한 간증 한 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나안 선교회 57세 주희영 권사님, 어머니께서 울진에 살고 계시는데요. 울진 옥계 산불에서 지킴받은 간증입니다. 3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50분경에 울진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진에 계신 부모님께 확인을 했는데 부모님의 집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5일 토요일에는 옥계라는 곳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급하게 남하하고 있다. 바로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이제 산불이 불이 지금 남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불길이 동네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이 마음이 너무 급하고 아 이제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회개기도와 함께 바람을 소멸시켜 주시고 목자님의 공간에서 만민의 양떼이니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총지도기사님께도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가나안에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고 함께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아하던 불이 동네 근처까지 왔고 그런데 그 불이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분이 이제 그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가 연지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연지가 1, 2, 3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연지 1리에 살고 계시는데요. 연지 1, 2, 3리 중 연지 1, 3리는 많은 피해가 있었고 부모님이 계신 연지 1리는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옆 동네는 군데군데 불길이 있어 헬기가 계속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하고요. 온통 잿빛 하늘에 헬기가 계속 진화 작업을 하고 검은 재들이 날아들어 부모님 표현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조금 안전하다고 합니다. 목자님의 공간에서 지킴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총지도기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산불 곳곳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큰 산불, 또 바람이 불면 번지고 사람이 노력해도 쉽게 막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는데 그런데 그 산불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의 집은 둘레로 산이 있는데도 지킴받고 보호받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의 공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들로서 받아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 대충 여기지 마시고요. 이런 간증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삼으시고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려서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욥에게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1차 시험인데요. 욥의 1차 시험 중에 물질, 재산을 해를 받는 재산이 지금 다 잃게 되는 재앙이 세 번째 연이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1차 시험에 세 번의 이 물질 또 사람 이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재앙이 있고 또 네 번째 이어서 자녀들을 잃는 이러한 재앙까지 오는데요. 지금은 세 번째 재앙 소식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종이 재앙에서 지킴받아서 소식을 전하러 왔지요. 욥기 1장 17절에 그가 아직 전의 사람이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했지요. 보통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 두 번째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작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오는 것이며 갈수록 더욱 큰 시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싫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자 모세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고 애굽 전역에 개구리와 이, 파리떼가 들끓게 하며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흑암 등의 재앙을 차례로 내리셨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재앙에서 시작했으나 매번 돌이키지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운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애굽 온 나라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하여 왕 자신의 장자마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또다시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져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의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되었지요. 바로왕은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거듭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재앙에 재앙이 거듭되다가 결국에는 장자도 잃고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되 혹여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더더욱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진리로 나와야 하지요.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이제 이 욥기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을 탓하는 것 어리석은 자이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바로왕과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겸비 나를 낮추지 않는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게 있는 악을 인정하려고 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로 인해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옵니까? 주변에서 나를 권면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겸비하게 나를 인정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은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죠. 겸비하게 그냥 나를 낮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변화되려면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기 발견이 되고 변화가 되고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맞는데, 나는 옳은데, 그런데 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특히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거 잘했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겸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바로 왕과 같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쳤는데 아 이거 나를 인정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낮아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낮아지면 어때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아버지 앞에 겸비 나를 낮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가 이후에 높이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높임 못 받아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높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만하고 깨우쳤는데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을 때는 시험과 연단이 떠나지 않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살피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때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는가? 아니 보통은 아니 이 재단을 떠난 사람이 악해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해 처음에는 그리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나는 선한 말을 했는가? 어떤 악한 말을 들을 때 같이 논하였는가? 아니면 상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위하여 선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는가? 이제는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자세로 바뀌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는데 라고 한다면 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트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냥 큰 것이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작은 것으로도 시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작은 시험이 큰 시험으로 발전된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험의 끝자락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욥은 이것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여러 차례의 시험이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한 번에 휘몰아치고 있는 지금 연단이요 시험입니다. 욥에게 세 번째 찾아온 재앙의 소식은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떼를 지었다는 것은 사단이 계획적으로 역사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앞서서 시험의 형태가 작게서부터 점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커간다. 그만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러한 시간차가 없이 한 번에 몰아치는 바로 사단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욥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욥을 해치기 위해서 그 공격을 한꺼번에 퍼붓는 이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욥의 1차 시험은 욥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욥의 세 번째 크게 볼 때는 1차 시험에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재앙의 소식 즉 갈대아 사람들이 미리 의논하여 우리가 때를 셋으로 나누어서 여기 저기를 치고 재물을 한꺼번에 다 빼앗자 계약을 했다가 실행에 옮긴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해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고합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19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의 재앙으로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의 엄청난 재물을 다 거두어간 사단은 이번에는 남아있던 집과 자녀들을 쳤습니다. 칠남 삼녀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실 때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나 이러한 재앙이 평상시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보통 사람이 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자, 여기서 기둥이란 중요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집 내 모퉁이를 쳤다는 것은 욥에게 가장 중요한 대들보 같은 존재인 자녀들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은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재산이야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자녀를 잃으면 다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혹하다면서 원망하거나 땅을 치며 대성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정직했던 욥은 불평, 불만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은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자기의 부족하며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비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며 돌아보며 내 능력으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요 재산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덕이 부족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식들을 진리 안에서 올바로 키우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함과 슬픔까지 나타내어 겉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과 시험을 당할 때의 올바른 회개의 자세이지요. 보통 사람은 어떠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이러한 탄식이나 원망의 말이 있기도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한 제 아내의 이런 부족한 부덕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 탓이니 이렇게 남을 핑계하듯이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리하지 않고 지금의 모든 행함들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 부족합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겸비해 나아갈 때에 그 어려움이 바뀌어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어져 나오면 더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악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만이나 자아는 죽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욥의 겸비한 자세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직 부족해서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낮추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아예 교만함도 자아도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게 되지요. 진정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설령 자신의 소유를 다 걷어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욥은 이러한 모습이 온전히 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있으니 참 대단한 믿음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오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연단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했어도 욥의 중심에서는 지금 이런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있는데 욥의 이 1차 시험을 여러분들과 비추어 본다면 이런 시험 연단 받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분 안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가족과 내 환경과 주변을 또 어떤 경우는 자기를 탓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한탄하는 경우 제가 부족해요 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능력해서 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한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런 불평과 불만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불평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 없어요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다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킴받고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 내게 죄가 있어서일지 아니면 축복 주시고자일지 그 모든 것이 크고 넓게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사람을 탓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욥이 1차 시험 안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신뢰의 모습과 우리의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욥은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했지요. 여기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앞선다는 것과 위라는 것, 지위가 높다는 것 등이 있지요. 이처럼 남자에게 머리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벌거벗고 나왔으니 맨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찬송을 받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밀므로써 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의 도로 걷어가셨으니 나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약시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욥처럼 겸비 나를 낮춰야지 하고 욥의 이런 행함들을 따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때로는 금식으로서 행함으로서 이런 겸비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했던 사단의 송사는 옳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경배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순전하고 정직함이 진실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는 욥의 고백 속에는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욥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데도 이유가 있고 거두어 가시는 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오해가 담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전혀 오해하지 않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면 욕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데려가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셨고 축복해 주셨으니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이 위대한 믿음.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모습이지요. 자, 우리 당회자님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시험들을 몇 차례 겪으셨지만 욥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감사함으로 통과하신 일들을 많이 우리는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저희 딸들에게 한 차례씩 어려움이 왔었지요. 한 번은 당회장님이 신학교 방학을 맞아 기도원에 다녀오셨는데 초등학생이던 큰딸 이명 목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살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 상황이었지요. 또 둘째 딸 이미경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경 목사님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이 퉁퉁 붓고 입안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입안이 찢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진물 같은 게 나고 부어가지고요. 입술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씹어 먹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과일 즙 같은 거를 내서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붙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한쪽만 벌려가지고 빨대를 끼워가지고 먹이셨던 그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큰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막내딸인 제가 어떤 고등학생과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고 또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건 모두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염려하며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했지요.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친척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께서는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았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왜요? 당회장님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어떠한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료하지 못하는 당회장님의 그 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료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 지금 이러한 큰 사고와 위험 속에 있는 자녀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순간이고 단번이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린 것입니다. 염려나 서운함, 원망 같은 감정은 조금도 없으셨고 변함없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원장님,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도록, 회개하도록, 살피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원장님도 그렇게 가족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큰딸 이미영 목사님은 온몸에 난 부스럼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해졌습니다. 둘째 딸 이미경 목사님 역시 일주일도 안 되어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해졌지요. 그렇게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도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를 가서 계속 출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고 맞았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경 목사님이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도 학교 왔던 모습 그리고서 어떻게 왜 너 병원 안 가라고 물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돼요 라고 했던 그 고백을 보고 걱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깨끗하게 치료받는 모습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왔을 때 어떤 내용이었느냐.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 만에 깨끗해지는 걸 보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거짓말처럼 의식이 돌아와서 수요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저와 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 해인 1983년 2월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금요철야 예배를 마친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 너무 충만한 때라 금요철야가 4시에 안 마치고 새벽 6시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그때 원장님께서 죽 같은 거를 끓여놓으시면 그 식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거기서 출근을 하시는 그때는 이제 토요일도 근무하는 그 당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벽 6시까지 철야가 막 진행됐습니다. 6시경에 지금 사건,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개척 초기라 사택이 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당회장님의 어른 세 딸과 청년 한 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이죠. 그 당시는 보통 난방이 연탄 난로였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자주 벌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밤새 연탄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청년 형제와 또 청년 형제보다 저희는 상황에 나왔지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거품이 이제 입 안에서 거품이 나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 그 당시 함께 계셨던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분도 계셨고 빨리 동치미 국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간에 당한 큰 사고였지요. 그런데 이때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원망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평안히 단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딸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죽는 줄, 저희가 이제 소천에서 천국 가는 줄 아시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곧잘 있었거든요. 병원에 간다고 안치되는 상황도 아닌 위험한 상황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소천하는구나라고 그런 보여지는 상황이었으니 자녀들이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러나 청년만은 양떼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셨지요. 당회장님의 이러한 고백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먼저 청년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 뒤 막내딸인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청년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둘째 딸인 이미경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 제가 일어나 앉았고 마지막으로 첫째 딸인 이미영 목사님도 기도를 받고 깨어났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합니다. 또한 당회장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탄가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고 무생물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연탄가스로 중독되어지고 사고를 당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사택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당회장 앞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고 한 번도 사고 당해서 죽음이나 또 어디가 잘못되는 경우 없이 다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받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나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여러분에게 욥의 1차 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왔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혹여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거나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해 왔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사단이 송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설령 시험이 왔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까지 심고 충성한 것을 아까워하며 보상해달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물질로 심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라면 진정한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혹 자신을 돌아보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한편 시험이 왔을 때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하는데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우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이처럼 어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믿음의 행함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시험은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이나 연단이 오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시험이나 연단이 없다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니 결국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비교적 쉽게 알지만 본성 속에 깊이 박힌 죄악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시기, 교만 등의 악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연단을 받으면 감추어진 악이 나옵니다. 욥이 그러했죠. 욥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온전하게 행했기에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본성 속에 분명 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를 송사할 때에 그가 악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케 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지요.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믿음의 시련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중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더 좋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으니 축복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올 때 나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에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새기고 인내하며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므로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1차 시험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의 차이도 없이 하루에 한순간에 몰아치는 이 시험 속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인정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던가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쉽고 간단한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 없이 하루하루를 시간 보내듯 보냈는가 점검하며 그러하니 시험에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시험이 있었음을 깨우치고 이제는 시험과 연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에 사랑의 뜻을 깨닫고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이마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